요한일서 17번 메시지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 9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성한 교통의 조건에 관한 요한일서의 마지막 단락인 2장 7절부터 11절을 보기로 합시다. 옛 계명 7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옛 계명은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신 계명을 가리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믿는 이들이 들었고 처음부터 가졌던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처음부터라는 구는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구가 요한복음에서 두 번, 요한일서에서 여덟 번, 요한이서에서 두 번 사용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1장 1절, 2장 13절과 14절, 3장 8절에서는 이 구가 절대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5장 27절, 요한일서 2장 7절, 24절, 3장 11절, 요한이서 5절과 6절에서는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한은 믿는 이들에게 새 계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믿는 이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 즉 주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 계명은 그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 다만 명령이 아니라 또한 생명 공급을 전달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생명 공급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우리에게 생명과 영을 공급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명령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킬 때마다 우리는 생명 공급을 받습니다.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됨. 8절에서 요한은 계속하여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것은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은 옛 계명이요 또한 새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부터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옛 계명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것이 새로운 빛을 가져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비침과 신선한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8절에 있는 관계대명사 그것은 중성입니다. 그것은 여성 명사인 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형제 사랑에 관한 옛 계명이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 안에서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인데 이는 그분이 믿는 이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항상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 계명은 또한 믿는 이들 안에서 참된 것인데 이는 그들이 새 계명을 영 단번에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그것에 의해 비침을 받고 신선해지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요한은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친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지나간다는 것은 참 빛의 비친 가운데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 빛은 주님의 계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추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를 통해 옛 계명을 새롭고 신선하게 합니다. 7절과 8절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관한 요한의 말에 당혹해합니다. 7절에서 그는 새 계명을 쓰지 않고 옛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옛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까?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제외한 계명입니까? 아니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문맥을 따라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사실상 하나임을 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명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침에 해가 뜰 때 새날을 밝히듯이 빛납니다. 해가 뜰 때 해의 빛남은 어둠을 삼킵니다. 밤의 어둠은 항상 아침 해가 빛남으로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주님의 사신 말씀인 그분의 계명이 마치 밝히는 해와 같이 빛나며 이 빛남은 어둠을 삼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계명은 주어진 다음 점점 옛 것이 됩니다. 사람의 계명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계명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밝아지거나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계명은 그분의 사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사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빛납니다. 이 사신 말씀이 어둠 속에서 빛날 때 그것은 하늘에 속한 빛으로 빛납니다. 하늘에 속한 빛의 빛남은 옛 것을 새 것이 되게 합니다. 특히 그것은 옛 계명을 새롭고 신선하고 빛이 충만하게 합니다. 아마 당신은 빛비춤이 새로움을 가리킨다는 원칙에는 익숙할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방 안의 전등을 잠시 동안 끈다고 합시다. 그 후 전등을 다시 켤 때 당신은 자연히 새로움의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빛비춤은 우리에게 이 새로움의 느낌을 가져옵니다. 빛이 비출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상황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말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빛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신 말씀인 그분의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거듭거듭 새롭게 하며 신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의 비춤을 이런 식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계명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새롭고 신선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때때로 이 옛 계명은 우리에게 신선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옛 계명이 우리의 어둠을 비출 때마다 빛이 빛납니다. 이 빛과 함께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옛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옛 계명은 살아있고 빛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됩니다. 이 빛남은 옛 계명을 새롭고 신선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구절들에서 요한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를 비추어 어둠을 삼키리라 믿는다. 이제 어둠은 이 새로운 빛이 비춤으로써 사라지고 지나갔다. 그분과 우리 안에서 참됨. 8절에서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한 옛 계명이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은 주님과 우리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계명을 주셨고 또한 이 계명은 새롭고 신선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은 주님 안에서 참됩니다. 우리는 옛 계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계명의 새롭고 신선한 비춤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계명은 또한 우리 안에서 참됩니다. 이 비춤 아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새롭고 우리를 신선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우리를 새로움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사라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 안에서 참입니다. 이 참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며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빛입니다. 이 비춤은 새날의 밝아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9절에서 요한은 계속하여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며 진리의 근원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빛에 관계됩니다. 신성한 사랑은 사탄의 어둠과 관계 있는 사탄적 증오와 대립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표시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은 신성한 교통의 첫째 조건으로서 빛과 어둠에 대해 말합니다. 2장에서 그가 둘째 조건에 대해 말할 때 또다시 빛과 어둠을 언급합니다. 미움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표시이고 사랑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10절에서 요한은 계속하여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실족함이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함은 주님 안의 거함에 근거하며 여기에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실족함은 눈먼에서 나오며 눈먼은 어둠에서 옵니다. 신성한 교통의 두 가지 조건은 모두 신성한 빛에 근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빛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신성한 생명의 교통과는 끝납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빛이 사라질 때마다 어둠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성한 빛 가운데 거하는 한 어둠은 사라집니다. 신성한 빛이 없음은 우리가 신성한 교통 안에 있지 않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신성한 교통의 첫째 조건에 관한 1장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는 우리의 죄를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의 사하심과 씻음을 체험함으로써 죄를 처리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신성한 교통의 둘째 조건에 관한 2장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신성한 교통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1절에서 요한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40절에서는 어둠이 눈먼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다고 말합니다. 어둠은 눈먼을 가져오고 눈먼은 실족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둠에서 오는 눈먼으로 인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교통이 방해받은 결과입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우리의 교통이 깨질 때마다 즉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어둠은 눈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기 쉽습니다. 두 가지 조건들을 이해함으로 신성한 교통을 유지함. 1장 5절부터 2장 11절에서는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이며 둘째 조건은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들을 자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며 죄를 지을 가능성이 항상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백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곧 예수의 피와 우리의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대언자와 우리의 화해이신 그리스도에 근거합니다. 이 예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교통이 회복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교통의 회복은 전적으로 화해에 근거합니다. 사실상 화해는 회복된 교통입니다. 화해를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와 친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상호 누림을 위한 왕복 교통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둘째 조건이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이고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잠시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또한 영단번에 그분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계속 삶으로써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생활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한 지속적으로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체험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내 갈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말을 삼켜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 안에서 말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말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체험하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만일 우리가 체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다만 명령이나 지시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마다 즉시 우리 안에는 생명 공급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다릅니다. 모세의 율법은 명령과 요구가 있는 지시이지만 어떤 공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마다 공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명 공급이 그분의 명령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지시가 아닙니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은 항상 공급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 영이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질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공급을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그분의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누림이 되며 이 누림이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교통의 둘째 조건,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함을 만족시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은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낳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둘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신성한 교통의 두 조건들은 소극적인 면에서의 죄와 적극적인 면에서의 사랑을 포함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죄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처리되어야 하고 사랑은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우리 자신을 보전하는 두 조건들을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